오케이. 그러면은 성경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로 이렇게 아들로 삼으시는 그 자격, 그 자격을 주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까다롭게 해놓지를 않으셨어요. 너무 쉽게 해놓으셨죠, 사실은.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어 하면서 안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자격은 남녀노소, 모든 문화권에 걸쳐서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런 그런 참 대가 없이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일단 되고 나서 그 아들 다워지는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들 다워지는 것과 또 그 아들이 된 모든 그 사람들, 아들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대단히 또 높은 경지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종교로서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또 대단히 높은 그런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게 없고, 하나님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무시한 채,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원히 풍성한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데,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계획하고 계신데, 이제 안전망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게으르게 제가 게으르다는 건 세상 일에 게으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그 구상하신 그 목표에 도달하는 일에 게으르게 그렇게 참 우리가 생활한다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와 있는데, 조금 그 앞부분의 전반부에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설명이 부족해서, 제 지혜가 부족하고, 좀 설명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지금까지 8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의 그 개념을 조금 뚜렷하게 잡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앞부분에 그 흐름을 좀 이렇게 쭉 한번 좀 정리를 오늘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는 지금 8장까지는 이게 이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8장까지는 90, 11장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해서 그게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사실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이 앞부분에서도 이방인이 죄인이다, 또 이스라엘이 다를 게 없다, 이런 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사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해서 그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죄 문제, 인간이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이 문제, 죄에 딸린 문제가 이제 또 정죄,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심판, 정죄와 심판의 문제가 있고, 죄의 반대 개념이 이제 의로워지는 문제고, 그러니까 죄만 단순히 해결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정죄감도 이제 해결이 되고, 또 우리가 묶여있던 그 율법의 문제로부터 해결되는 이런 여러 가지 대단히 근본적이고 조금 또 복잡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나, 또 긴급한 문제는 아닌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가 해결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대단히 심도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건 자기의 그 죄책감을 좀 해결해보고자 사람들이 종교를 개발해내고, 돌을 닦고,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그 이 인간의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그 작동 원리서, 구조 설명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지금 로마서의 지금 8장까지의 내용이란 말이죠. 인간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고쳐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은 대단히 간단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또한 심판자도 되신다는 것. 근데 그 심판자 앞에서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나면서부터 잘못되어 있고 죄의 나무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 죄의 빚을 지는 존재인데 그 죄의 빚을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갚든지 남이 갚아주든지 그런데 내가 갚으면 영원히 죽는 것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남이 갚아주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가 갚아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피값으로 갚지 않으면 이 죄 문제는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원한 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그 어떤 존재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이미 값을 치러 주셨다는 그 사실만 믿게 되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나 또는 행사해야 할 어떤 믿음의 정도 이런 건 대단히 사실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해놓으신 일은 엄청 복잡한 일인 거예요, 이게. 엄청 복잡한 일인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물으셨죠? 구원이 공짜입니까? 누가 물으셨었죠, 그때? 안희정 장면님이 물으셨었나요? 예, 누가 이제 그걸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공짜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받는 건 공짜지만,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이 온 우주에 온 우주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이루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값없이 받기 때문에 그게 참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것이지만 하나님 측에서 볼 때는 무한한 값을 치러 놓으신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메커니즘을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이 로마서가. 그래서 1장에서 이제 뭘 얘기했냐면 일단 유대인을 거론하지 않은 채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그러면 그 논지, 근거를 뭘 든 거냐? 하나님을 인간이 찾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래서 죄인인데 그런데 그런 죄인 된 사람들이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수군수군하고 살인하고 뭐 속임수와 탐욕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열매를,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즉 사형, 죽어 마땅하다. 이런 사형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앞부분에서 뭘 논증하고 있는 거냐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든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만물을 보고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모든 것에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사람이 모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마다 지은 자가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자가 있는 건 사람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온 우주만물을 보면서 이것을 지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이 창세로부터 그 만드신 것들에 분명히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과 직관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자기에게 그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이 있고 또 눈으로 못 봤어도 그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 정도는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창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그 어리석은 마음대로 방치해 두셨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어떤 피조물들을 막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고 섬기면서 온갖 죄를 짓고 그 합당한 보응들을 다 받게 되었다. 이게 인류,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렇게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형선교가 이미 내려져 있다. 죽어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게 1장이에요. 근데 이제 2장에 와서는 그러면은 유대인은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거냐?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도 이러한 논리에서 예외는 아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속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외모라는 게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데요. 율법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율법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안 지키면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방인이 그 본성으로 그 양심에 의해서 어떤 율법을 지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양심으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율법 지킨 것 가지고 구원을 받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실 이 구절을 이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이제 주로 대답하는 말로 주로 이제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양심에 의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래서 그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킨 사람들도 있을 테니 어쩌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록된 율법이건 아니면은 양심으로 판단하는 율법이건 상관없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기록된 율법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그 양심을 통해 분별한 그 율법도 선과 악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꽝이 된다. 이렇게 하나도 못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20점짜리와 80점짜리는 엄연히 다르죠.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20점도 빵점이요. 80점도 빵점이다. 99.99999999점도 빵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빵점 아니면 100점. 불이 들어왔든지 불이 꺼졌든지 온 상태든지 오프 상태든지, 디지털로 얘기하면은 1이든지 0이든지, 그것만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 또한 죄인이다. 율법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안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할 필요 없다. 유대인도 다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인이 됐건 유대인이 됐건 다 죄인이다. 이렇게 일단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하게끔 해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게 1장, 2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할애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도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내가 지금 1장, 2장에서 뭔 얘기한 거냐. 온 세상은 하나님 앞에 유죄라는 걸 내가 입증한 거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3장 9절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1장, 2장에서 다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율법의 행위, 즉 율법을 행함, 이것으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율법, 인간에게,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또 모든 이교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양심을 통한 어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그 율법을 주셨다면 근데 그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율법 밖에 있는 의가 필요하다. 율법 밖에서 오는 의, 율법과 상관없이 오는 어떤 또 다른 의, 그것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율법 밖에서 오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의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받게 되는 거냐 할 때 하나님이 그 의를 인간에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다. 3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 헌물로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일단 원수가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은 화해 안 하면 하나님 손해입니까? 사람 손해입니까? 누가 더 애가 탄 거죠? 사람이 애가 탄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화해가 안 되면 영원히 지금 불못이거든요. 지금 멸절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혼이 영원히 가기 때문에 영원히 지금 하나님과 격리된 채 영원히 불못에 지금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사실 화해 헌물은 누가 제시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몸이 다른 사람이 사실 제시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그 어떤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손상시킨 이 죄라는 것, 인간의 이 죄라는 것, 이것을 상쇄시킬 만한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이걸 그냥 유야무야 없던 일처럼 그냥 이렇게 처리하실 수는 없는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범죄하는 그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왕이 한번 발설한 그 말은 어떻게 변개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왕께서 그 말씀을 바꾸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이 영원한 뭔 해결책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화해 헌물을 제시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시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영원하신 분께서 유한한 인간, 무한하신 분께서 유한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입장에 서셔서 그래서 피를 흘리시고 인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상태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이 값을 치러주시는 것. 이걸 구상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화해 헌물이라는 거예요. 화해 헌물. 그래서 이 그분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지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고안을 해 놓으신 것이고, 이것이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의, 율법을 지켜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의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화해 헌물을 통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사람이 얻게 되는 그 의, 율법 밖에 있는 이 의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셨고,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건 그거 너무 그거 때문에 자랑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3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와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율법과 율법의 어떤 행위,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그 의,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두 예를 드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하나의 세트로서 어디에 또 등장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데가 없으신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조합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마태복음이라는 게 유대인에게 이제 주신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이 고대하고 있는 그 통치자, 그 통치자인 지금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예에서도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를 들 때는 뭐로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받기 전에 지금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 이렇게 지금 행위와 관계없이 의로워진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를 들고, 그 다음에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랬냐면 6절에 보니까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됨에 관해서 다윗이 묘사하지 않았냐. 행위와 관계없이 뭘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율법 밖에서 오는 그 의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3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4장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그 예를 든 것이 지금 4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 화해 헌물로 제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이 화평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긴장 관계, 이 적대 관계에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화해가 되면서 화평을 누린다. 그래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누리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보니까 여기에 5장에 지금 표현이 몇 가지가 지금 바뀌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되고 원수였을 때, 또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었을 때,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가면서 죄인이었을 때, 힘이 없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러한 시점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해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어서 어떻게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냐? 여기에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전체를 대신해서 다 죽어 주셨다. 이거를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여기에 지금 무슨 예를 들었냐면 이제 아담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류가 모두가 다 죄인이 됐는지를 니들 생각해 봐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하면서 아담의 그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가 정죄와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똑같은 원리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이 이루어 놓은 그 의로 말미암아서 인류 전체에게 여기 표현해 보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주어졌다. 거저 주시는 선물.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인간 전체가 죄인이 된 것도 거저 받게 된 선물이죠. 선물은 아니지만 거저 받게 됐죠. 그렇죠? 예.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뭐 자동으로 그냥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거저 받았죠. 그 스테이터스를. 근데 여기 지금 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 다 분배가 됐다. 다 전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갚고도 충분히 남음이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해놓으셨다. 그리고 이것을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그냥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그렇게 프리 기프트로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로 인해서 이걸 받는 사람은 생명의 칭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셨다. 생명을 얻고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다. 그게 이제 그걸 다룬 게 그게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사실 그 6장, 7장, 8장이 조금 이제 6장, 특별히 6장, 7장이 조금 이게 이제 좀 복잡한 그러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어떤 그 구상 문제에 있어서 제일 복잡한 그런 과정이 이제 6장과 7장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6장에서 다루는 것은 뭐냐면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죄와 은혜와의 관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배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누구가 주인이 되면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 하는 그 지배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장 초반부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이냐면 지금 인간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그걸 지킴으로써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자신 측에서 화해업물을 오히려 마련하셔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그거를 제시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간 측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은 값으로 따졌을 때 돈으로 따졌을 때 한 50억 원 어치에 해당하는 그 죄의 빚을 졌는데 그게 탕감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3억 원 정도 빚을 졌는데 탕감받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은 빚을 많이 졌을 때 탕감받은 게 훨씬 그게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 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니 그러니 우리가 이 더 많은 죄를 지면 오히려 은혜가 더 넘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지하게 정말 이 죄 문제를 생각하고 구원이 어떤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지금 먼지와 같은 이 존재를 위해서 해놓은 그 일이 너무 엄청난 이 대가를 치르고 해놓으신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우리가 그럼 좀 더 죄 많이 지면 되겠네 이렇게 이따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무례한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너희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의미를 잘 생각해봐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 그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만 영원한 대가를 계속해서 영원히 치러야만 하는 그 죄, 영원히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그 죄, 그러한 죄로부터 해방된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런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냐.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이 죄라고 하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지금 이제 해방된 자들이 아니냐. 한때는 죄의 종이고 부정함과 불법의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된 자들이다. 이걸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은혜 아래 있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가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라는 주인은 죄라는 어떤 그 실체는 여전히 존재해요. 그건 죽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내 옛 육신이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됐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존재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다는 것이다. 침례의 의미라는 것이 뒤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물에 잠기면서 완전히 죽어서 시체처럼 땅속에 묻힐 때 아무도 엎드려서 묻히지 않잖아요. 뒤로 눕혀서 묻히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죽어서 묻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침례가 된 것이 죽으심과 연합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묻히심에 침례가 된 연합이 된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그래서 생명의 서러움 속에서 걷도록 그렇게 일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묻히심에 동참하고 그분의 새롭게 일어나심에 동참한 그런 사람들인데 왜 너희가 더 계속해서 그 죄와 상관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 여기고 그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 옛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사실인데, 그건 팩트인데, 사실인데, 내 이 몸이 자꾸,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속여서, 내 감정이 나를 속여서 자꾸 그게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의지를 사용해서 죽은 자인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reckon 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다룬 것이 뭐였냐면, 7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아까 6장에서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 또는 죄와 은혜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면, 그래서 이제 6장에서 이 죄로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방되는지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7장에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1, 2장에서 1장과 2장에서 율법 얘기를 먼저 했었잖아요. 사람을 일단 죄인으로 만들려면, 너 죄인이야 하고 딱 땅바닥에 딱 못을 딱 박으려면 율법을 갖다 딱 들이대면서 이걸 너희가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됐건 양심의 법만 가지고 있는 이방이 됐건 너희는 다 죄인이야 하고 완전히 딱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구원, 일단 그래 좋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율법에서 오는 의가 아니라 율법 밖에 있는 어떤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허물로 제시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지는 그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율법은 그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한 번 더 짚어주는 게 이제 7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로 설명을 했냐면 결혼 관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마치 결혼의 의무를 이행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율법을 이제 옛 남편으로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같이 한 몸이 되었던 그 남편으로 율법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율법이 옛 남편, 이제 같은 독립신명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안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옛 남편으로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근데 왜 남편 죽는 얘기하다가 왜 여자가 죽냐 이렇게 해서 율법을 옛 남편으로 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그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죽는 얘기를 한 것은 어쨌든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결혼 관계가 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를 일단은 가장 이 어떤 이 좀 설득력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서 남자가 죽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이 결혼의 이 비유를 사용하긴 사용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 구원,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 이 율법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가 죽는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요. 어쨌든 이 결혼이 뭡니까? 결혼은, 창세기에서, 창세기 2장이죠. 거기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실 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렇죠.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셨을 때, 그 연합한다 할 때 그게 이제 cleave unto, 그래서 그게 들러붙는다는 뜻이었잖아요. 그게 결혼 관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면서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와 율법과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율법과 나는 한 몸이었단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이 남편에게 그 법에 구속돼서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율법을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였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관계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제가 말을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을 남편으로 두고 그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율법하고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이 영적 할례 이렇게 해서 수술로 뭐를 실제로 뭐가 떨어지는 뭐 물리적인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내 옛 육신이, 내가 구원받는 순간 내 옛 육신이 죽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결혼 관계가 파기가 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내 옛 육신이 죽으면서 율법과의 그 결혼 관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의 속박에서 일단 해방된 거예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이제는 의무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거듭난 새 사람이 이제 다른 남편이라고 여기 설명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남편, 즉 율법과의 관계에서 내가 낳을 수 있는 그 태의 열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듯이 이 성경이 이제 그 아이를 태의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7장에 보면은 옛 남편이 율법 관계에서 내가 낳을 수 있는 그 태의 열매는 뭐였냐? 그건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야 결국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결혼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냐? 여기 봤더니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는 그럼 이제 이 죄의 문제도 없어지고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어지고 죄의 문제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천국에서처럼 이렇게 완전한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되지 않냐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여기서 또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 아직까지 그건 아니다. 새로운 결혼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는데, 이 갈등이 또 어마어마한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결혼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법칙으로 작용하게 되는, 이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제가 이걸 놓으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위로 안 가고 아래로 떨어지듯이 이러한 어떤 법칙의 형태로서 그렇게 이제 새롭게 상정되는 그 법칙이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새로운 결혼 관계를 시작했을 때.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그 의무, 거기서 해방됐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은,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영적이고 율법은 아주 좋은 거예요. 완전한 남편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율법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예요. 인간이 율법에 기록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정말 참 마음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어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때요? 아, 율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의식법 말고, 뭐 희생 헌물 드리고 이런 거 말고, 율법의 그 이 규정한 이 어떤 그 옳은 행위들 있잖아요.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그 옳은 행위들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내게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이 새로운 결혼 관계 안에서 내 속사람, 예, 그리스도와 이 결혼 관계를 이제 하게 된 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육체, 내가 아직 이 육체를 벗어버리질 못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는 것이 온전한 구원의 의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이 즉시 살아나면서 구원받지만, 또 이 믿음의 결말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받고 또 받을 사람들이지만, 이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육신은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은 시간이라는 그 틀에 묶여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천국에 지금 앉아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시간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지금 진행해야 될 어떤 코스가 우리한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 육체, 내 육신, 내 지체, 내 겉사람, 내 이 사망의 몸, 이것은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지금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신은 지금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모순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면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너무 정말 답답하고 끔찍하고 비참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절규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상태가 아직 안 느껴지셨으면, 아직 이러한 어떤 이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조금 지나버렸는데요. 어쨌든 7장까지 공부한 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제 8장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러한 심정이 있을 때, 이러한 어떤 이 스스로 정죄 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이제 8장의 문제인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8장을 정리하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헷갈리시나요? 사실 로마서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의문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볼 때마다 조금 또 새롭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믿음의 연륜에 따라서 또 안 보이던 게 또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뭐 꾸준히 공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